자,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강해를 하고,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 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그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이 기록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은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그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마치면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도의 삶의 모범으로 삶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 죄악을 짓고 자꾸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야 하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7장에서 끝내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8장으로 넘어가야 8장에서 성령님의 내주에 의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그런 삶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장 끝부분에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다시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성도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 보시면은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성경 말씀이 다 귀중하지만 성경 말씀 중에 한 10장 정도만 빼서 중요한 거를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마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 요한복음 3장, 뭐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아주 귀중한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장 정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을 들라고 할때 여러분과 제가 뺄수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많은 힘을 주고 성도들 위로하고 또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 그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이해하시면은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게 되고 또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이런 모든 게 여기 로마서 8장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은혜로운 그런 말씀, 이게 다 지금 로마서 8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이걸 다 시작해서 맨 끝에 가서 보시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 no separation, 떼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도 없고 이 세상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그런 것들 볼때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과소평가를 해요? 내가 잘하면은 구원이 유지가 되고, 하다가 뭐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가 됐다가, 또 잘하면 유지가 됐다가, 취소가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경박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어떻게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말 잘 들으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자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그 벌써 신학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피에 완전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붙었다가 떨어져 나갔다 붙었다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믿고, 예,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예, 그러면서 성도들을 달달 볶아갖고, 예, 목사 말 이렇게 듣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지 참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공부해 보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No condemnation, no separatio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앞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강조가 돼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영, 스피릿. 그게 큰 스피릿인 경우엔 성령님이고, 작은 스피릿인 경우는 이제 나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8장에서는 20번이나 나옵니다. 8장이 지금 가서 보시면 39절이거든요. 39절 안에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20번이 나오니까 거의 두 절에 한 번씩 지금 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7장은 25절 돼 있는데 네 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상태를 표현할 때는 영이라는 단어가 이제 네 번뿐이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의 위치, 신분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오면서, 아, 성령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힘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그냥 성경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교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 목사의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선한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선언은 대단한 선언이에요. 사느냐 죽느냐가 그 선언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 출판사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면서 혹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 안에 구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랑침례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거나, 여기서 예배드리면 구원 받는 걸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와 같은 그 구원의 안전보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한번 구원 받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이제 성락교회인가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열심히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교회거든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발 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나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성경 말씀에 옮겨졌다고 해서 현재 완료로 딱 끝이 난 거다, 이걸 어떻게 옮겨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옮겨질 거라고 어떻게 성경을 변개하냐. 당신 믿음을 바꿔야지. 성경을 바꿔서 자꾸 당신이 믿는 그 교리를 지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몇 번 하세요?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의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지금 그렇게 얘기해. Verily,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은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져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왜 정죄함이 없느냐? 8장 2절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나를 자유로운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느냐? 그게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는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도록 그렇게 만드심으로 그 아들에게 모든 정죄를 부어주시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입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모든 정죄를 부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신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속죄.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정죄를 십자가상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정죄 대신에 칭의를 얻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이 담당하도록 아들의 어깨 위에 놓으심으로,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정죄를 부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가서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니면 하늘에 있는 어떠한 영도 우리를 대적하여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살면서 육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악을 짓는 이런 걸 보면 안타까워요. 참 비참한 때가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예수님에겐 한 세대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나누고 있는 그와 같은 한 세대.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죄함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죄라고 하는 건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런데 같은 로마서 이제 1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0절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여기 나오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앞에 있는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심판석에 가서 다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는데 왜 정죄함이 없다 그러느냐. 그래서 아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 종류가 최소한 두 종류의 심판이 있구나. 이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들에 대한 심판은 어디서 끝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한 그런 심판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죄들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난 거예요. 그 심판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에게 심판이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내려야 할 텐데 그 보상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해주는 그와 같은 보상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이 휴거받든지 아니면 부활되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할 때 심판석은 그리스 말로 베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마. 베마라고 하는 건 올림픽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올림픽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 들어가요? 선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안에는 앞에는 누구만 서요? 구원받은 자들만 서는 거예요. 구원받은 심판석 앞에 이제 하면서 경기를 막 하면은 심판이 보고 이 사람 1등이다, 이 사람 2등이다, 3등이다, 맨 끝에 온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올림픽에 일단 갈 때는 다 거기 뛰는 사람은 다 선정을 받아서 선수로 된 사람만 그 안에 뛰는 거죠. 맞습니까? 선정이 안 된 사람은 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의 심판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 다음에부터 15절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이 기초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그 위에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려, 일이라고 하는 영어로 행위예요. 일, 영어로는 work입니다. work. 그게 웍이 일로도 표현될 수 있고 행위로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그런 행위들을 심판할 때가 그날이 오는데 그날이 그걸 밝히 드러내리니 있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는 그런 일이 있고 15절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요. 열심히 뭘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헛방이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 된다고? 보상에 손실을 당하리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뭘 잃어버려요? 보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보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구원에 관한 것은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2장 10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도록 창조가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선한 일, 선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간신히 구원만 받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심판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은 아직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구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죄함이 전혀 없다. 심판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사도 바울의 그 탄식과 고백이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건 사람의 것이 나온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 7장 끝부분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8장으로 돌아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분. 예, 그래서 그 신분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걷는다. 여기에 대한 정의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9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게 무슨 얘기냐?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해서 여기 8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 이거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개혁성경이나 NIV에서는 그 뒷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은 앞부분만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딱 이것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4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왜 두 번씩이나 얘기하냐?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아까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건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세 번 얘기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을 따라 걷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2절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제 해방시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개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열역학을 가르치고 유체역학을 가르치고 이래요. 이제 그거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가 뜨게 만드는 원리를 제가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게. 여러분, 비행기가 엄청 무겁습니다. 근데 한번 타보세요. 그렇게 무거운 게 날아가는데 컵, 이렇게 물을 딱 담아놔도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만히 있어요. 맞죠? 예. 네. 그게 원래는 중력의 그 법칙에 따라서는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 들어가면 이게 뜨냐 하면 엔진이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추진의 법칙이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양력이 생기면서 이게 뜨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법칙이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비행기는 절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력의 법칙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러면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겨울철에 이렇게 호수 같은 데 가셔서 오리들 한번 보세요. 오리가 가만히 앉아있다 이렇게 탁 뜹니까? 아니면 팍 달려가면서 예? 앞으로 쫙 달려가면서 날개를 탁 피니까 떠요. 어때요? 예. 그냥 뜨는 오리는 없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앞으로 달려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야만, 그래야 양력의 법칙에 의해서 밑에서, 날개 밑에서 들어주는 그 힘이, 예, 이 비행기 자체, 오리 자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양력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는 이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묻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으려면 다른 법이 들어와야 돼요. 다른 법. 근데 그 다른 법이 어떻게 들어오냐. 엔진이 있어야, 오리 같으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그래야 이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중력의 법칙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이 딱 들어와주면, 그러면 이걸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비행기의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딱 달아놓으면 그 육중한 비행기가 뜹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는 생각도 못 해보던 일이에요. 이 집채만한 비행기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이런 비행기가 뜨니 말이에요. 그, 거기다가 그 안에 짐 잔뜩 실었죠. 의자 다 있죠. 사람 300명, 400명 실었으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엔진이 있으면 뜨는 거예요. 예, 법이 바뀌면 뜨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거기에, 예, 굴복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엔진이 들어오게 될 때 이걸 들어 올리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 새로운 법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거예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했다. 율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더니 뭐와 같아요? 깨끗한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덩어리라고 하는 건 율법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근데 뭐는 못해요? 고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고쳐요.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예, 선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 그렇게 되면 고치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의롭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누구는 할 수 있다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교, 뭐, 마호멧, 뭐, 남매호랑계, 뭐, 힌두교, 뭐, 할 거 없이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건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 이 하나님만 저와 여러분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들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권능이 있고 매우 선하지만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에게 정죄와 사망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안에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자신의 아들을 정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 탄생을 통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육체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그러니까 살과 피 중에 뭐만 취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게 살은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피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일부만 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살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천사는 죽을 수가 없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4절에 16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죄를 모르는 분이야.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한 이후에 곧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진짜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을 때에도 그 진짜 육신 가지신 그런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영체로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한 것도 영체로 부활한 거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아픔을 느끼지도 않았고 나중에 부활했을 때도 실제 몸을 입고 부활한 게 아니라 둥둥 떠다니는 유령과 같은 그런 존재로 됐다. 이러한 그 영지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이거를 격파시키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가서 보시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지금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거짓 대언자들이 가르치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거짓 대언자들의 말이 진짠가 아닌가를 이걸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둥둥 떠다니는 유령과 같은 이런 존재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이거를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3절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이나 NIV는 뭘 빼먹었어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빼먹고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는 영 많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육체 안에 왔다는 걸, 그걸 시인해야 그게 진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개역성경이 영지주의자들의 성경이다. 개역개정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요한 1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처녀탄생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한 그 내용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재구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가서 보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4절 가서 보니까 이것 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력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율법들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안에서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요구하는 걸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가서 보면 율법에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 조항들을 둘로 딱 요약하면 하나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명령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다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로마서 지금 13장 8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조건에서, 모든 환경에서 다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육신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게 뭐야? 성령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나오죠? 그럼 뭐가 나와요?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돼야 되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그 사랑이 될 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의의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유일하게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얻는 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의를 우리 힘으로 이루는 건 불가능한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을 여기 표로다가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 5절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속한 영역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 안에 속해 있다고 얘기하고 8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 안에 속해 있다고, 속해 있는 영역이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태가 있어. 이런 사람은, 이 육신 안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뭐 했어도 그리스도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을 나누는 출생이 있어요. 하나는 육에서 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일단 한 번은 다 육에서 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이 둘째 출생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생각 체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각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재 그 상태가 뭐냐? 사망 가운데, 6절에 나와 있는 것이 사망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과 화평 가운데 거한다. 앞으로 이제 이런 상태가 있고 앞으로 장래의 상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영원히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살아야 될 그와 같은 둘째 사망의 영역에 이제 속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해서 부활 생명을 누린다고 11절 1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의 관계를 이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다. 4절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뭐 대통령이다, 교황이다, 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의 아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유한한 그 머리는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8장 더 설명하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그 다음에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인도를 경험하며 산다. 그래서 개인의 의무 가서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개인의 의무가 뭐고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구원받으면 자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건 뭐냐? 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가서 보세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부과가 된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게 육신의 이 몸에서 나오는 그런 지체들, 간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과된 그와 같은 책임이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죄라고 하는 게 내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주하는 죄의 속박 가운데 이제 살게 돼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 가서 보시면 죄와 그 다음에 범법으로 인해 죽어 있는 상태다.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말도 다 하고 뭐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어도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교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영원토록 내주해 계세요. 성령님이 떠난 일은 없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충만하게 내려오신 그 이후에는 한 번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영원히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성령님이 떠난 일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탄식은 하셔도 성령님이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새 이제 복음성가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시편 51편이죠.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다윗의 이제 기도가 이제 나오면서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51편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건 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가 없었어요. 왔다가 떠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그런 일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혹시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안 되니까 그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기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일단 딱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시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구원받고 나서 죄 지을 수 있고 여러분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 파묻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뭐는 없어요? 죄 속에 푹 파묻혀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런 일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짓고도 자꾸 내게 이러한 그 찔림이 생기고 해서 자꾸 돌이키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그 죄를 짓는 그런 빈도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 그 요소가 있다.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적어 놨습니다. 성령님이 죄를 확증해 주세요. 그 영어로 conviction. 죄를 딱 지으면 그러면 죄 졌구나. 이게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본인이 고백해요. confession. 예,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어떻게 징계하세요. 체이스닝. 징계하신다고요. 그 징계로 해도 이게 말을 안 듣는 경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그래서 데리고 가요. 더 이상 이거 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죽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내 죄를 확증해 주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컨페션. 예,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그것까지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더 뻣뻣하게 나가면 죽습니다. 자, 그래서 5절, 6절에 있는 말씀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육신에 살때 그때 지었던 그 죄들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너무 부끄럽지 않냐. 그 얘기는 이제 하면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 아니냐. 그 얘기하죠.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반복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7절에 육신적인 생각.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옛 육신, 옛 아담의 이러한 생각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다섯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육신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구원받아서도 육신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은 죽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은 십자가에서 정죄하세요. 정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육신은 개혁할 수가 없어요. 부패한 것은 언제나 부패한 거지, 부패한 걸 개혁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모든 것보다 이제 사악한데 어느 정도로 사악하냐? 극도로 사악하다. 못 바꾼다는 겁니다. 개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정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은 훈련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육신을 훈련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 당시에 육신을 개혁해 보려고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해 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해도 안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린구나.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예나 지금이나 동등하다. 동일하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향상시킬 수가 없고, 육신은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의 일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려면 민수기 13장, 1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이 백성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저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키가 보통 3m, 3.5m가 되는데 우리 1m 60 되는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려면 민수기 13장, 14장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거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건하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